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내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한 번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는 계속 부흥되어 가고 또 말씀에서도 교회가 힘을 얻고 흥황하여 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가하고 또 교회가 지금 힘을 가지고 부흥하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기회만 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회는 일찍 찾아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신성 모독이라는 시비를 걸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교회 핍박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12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같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모습이지만 앞에는 유대인이 가했던 핍박인 것에 비해 야고보의 죽음은 중앙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그 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또 베드로가 잡혀오게 갇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켜보기만 하던 중앙 권력이 왜 이제서야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몇 사람 나오는데 오늘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여라 명령한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왕족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 그 로마 편을 들고 로마의 권력을 얻고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오게 됩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의 통치 지역을 대신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분봉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유대 사회를 큰 사고 없이 잘 통치해 나가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잘 보내면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데 굉장히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렇게 달가운 그 친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순전히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핍박을 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민심을 소동케 하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는가 또 어떤 세력이 힘을 모으고 있는가 늘 바라보는 중에 그는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데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환심을 사서 이 안정적인 통치의 상황을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베드로까지 잡아서 오게 가두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대단히 혼란스러웠고 불안해졌습니다. 누가는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수동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군인들에게 맡겨지고 군인들에 의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쳐서 베드로를 일어나게 하고 또 천사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따라가게 됩니다. 다 수동적인 문법의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능동적으로 한 것은 죽기 전날 쇠사슬에 매여서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잔 것밖에는 능동적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데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받기에는 이상하죠.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그러나 누가가 그 교회와 성도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누가의 의도는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또 지금 베드로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습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힘을 내어 열렬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간절히 끊임없이 그리고 힘을 다하여 맡기고 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기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쭉 기도 외우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교회는 핍박을 받고 야고보는 죽고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처지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소원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우리에게는 분명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자리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협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국 채찍을 맞고 풀려나서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러나 의회에서 자신들을 붙잡아다가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그 협박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담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우리를 때리고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한 그 다음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또는 우리를 반대하는 저들을 무찔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또 속상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슬프고 또 암울한 장례를 생각하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운명이나 숙명이나 필연이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힘에 이끌려서 되는 대로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테니스 시합을 하면 한 선수가 서브를 놓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 상대가 이제 스트로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뭐 포핸드 백핸드 하면서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걸 랠리라고 합니다. 이게 랠리를 계속 하다가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상대방이 친 공이 네트에 맞고 그 상대방이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런 공이 나와서 실점을 하게 되죠. 이게 네트에 맞고 툭 떨어지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그 네트에 공을 맞게 친 선수가 미안하다고 손짓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 선수도 오케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스처가 서로 이렇게 맞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 그렇게 치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실점을 한 선수는 너가 그렇게 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미안하다 됐다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선수들은 네트에 맞아서 떨어진 공 때문에 내가 실점을 했고 그것으로 내가 졌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선수들을 보면 그런 실점의 자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점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시합에 집중하고 또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선수도 아까 그것 때문에 쳤어. 재수가 없었어. 너는 운 좋은 줄 알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자주 섞인 불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내 삶에 일어나는지도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겪고 지나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보게 되는 것이 있고 배워가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어떠한 고백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내 손에 없더라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겠다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선한 조건과 내용과 결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내가 내게서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이후에 야곱은 삼촌 라반 밑에서 오랜 세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야곱이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에는 자기가 이루어내는 것이 주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일하심으로 그의 삶을 깎아낼 것 깎아내시고 또 다듬어낼 것 다듬어내시면서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저희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심으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축복 기도에 앞서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담대하게도 내 나이 몇이냐 나 험악한 세월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을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또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런 고난도 시련도 당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고난이 면제되거나 시련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고난에 처하고 위급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일들은 이미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고난도 있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었고 왜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꺼내주시는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들을 다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야고보가 죽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2장 뒷부분에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 더하더라라고 하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가 죽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교회가 점점 더 위기에 빠져서 주저앉게 되거나 문을 닫거나 라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 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혹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좋은 결과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거부하고 외면하고 싶은 고난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어내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싶지만 고난이 일을 하게 하고 그 고난에 풍성한 은혜를 담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고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유일한 문제 해결의 내용이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복 주신 것이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쯤이면 저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고통에도 실패에도 하다못해 죽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시고 그 은혜를 담으신 것으로 일하셔서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신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 됩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만에게 주실 은혜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내게 보여주실 증거들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모습들인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핍박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보이고 때로는 낙심되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바로 여기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큰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였기에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지녔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신앙의 모범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인이 되며 증거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